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걸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신실한 일상 속에서 자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서 누가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 그 무대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죠. 이 세상에 가장 낮은 자리이자 소외된 자리였던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의 임재는 이제 유대 종교의 중심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모세의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말입니다. 특별히 누가는 유대 전통과 문화를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 데오빌로를 위해 유대인 아기가 태어난 이후 진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정하는 것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면서 이루어졌다고 하죠. 그리고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 같으면 이런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데오빌로를 비롯하여 누가복음의 주요 독자인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23절에 더 자세한 설명을 덧붙입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는 의미라고 말입니다. 24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절차가 그저 아무렇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의 가정이 구세주를 품고 있다고 교만하거나 특권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경건한 예식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는 구절은 마리아와 요셉 가정의 경제적인 형편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레위기 12장을 보시면 오늘 본문처럼 여덟째 날에 할례를 행하고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찼을 때 어떤 예물을 드리는지 잘 나와 있죠. 보통은 1년 된 어린 양과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하지만 어린 양을 바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제물로 드리도록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먼저 이 가정이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신실한 가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가정이 마주한 이 신실한 가정,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신실하고자 했던 이 가정이 마주했던 두 가지 만남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25절부터 등장하는 시므온입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였습니다. 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죠. 25절과 26절, 27절은 모두 그가 성령과 함께 있으며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고 세 번씩이나 그가 성령의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그는 성령님께 순종하며 신실하게 예루살렘의 일상을 살아간 자였죠. 누가복음은 그런 사람을 두고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부릅니다.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대로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켜온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마침내 그리스도이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28절에 그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9절부터 이어지는 그의 찬송을 보시면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절에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앞서 25절에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우리 민족을 위로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 민족을 위로하시고 다시 세우실 거야,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31절은 주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넘어 만민 앞에 예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32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선포를 하는지 어떤 찬양을 하는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예수님은 분명 이스라엘의 영광이시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이스라엘을 다시 한 번 더 이끌어 나가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영광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시므온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을 두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찬양합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의 이사야서에 바탕을 둔 찬양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소망하는 시므온의 입에서 이방인을 향한 빛,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라는 그런 놀라운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그가 너무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찬송을 듣는 이방인들, 데오빌로와 같은 수신자들은 엄청난 큰 위로와 기쁨을 경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유대와 이방인들 모두를 아우르는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위로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을 비추는 빛,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시다. 이것은 데오빌로와 같은 이방인 독자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의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이방 민족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계속해서 36절의 두 번째 만남은 여선지자 안나였습니다. 안나는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결혼한 지 7년 후 남편과 사별하고 과부가 되어 84세가 되기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침 저녁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앞서 시므온 못지않게 경건하고 신실하게 자기 일상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여성이고 과부이며 노인이라는 면에서 그녀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사회적 약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선지자로 세우셨죠. 덕분에 그녀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며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8절에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다같이 3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마침 이때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그녀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에 대해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기다림과 그 일상 속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이죠. 그리고 그녀는 드디어 예루살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응답이 왔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오랜 기다림의 세월을 버텨왔던 신실한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실한 일상 속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이죠. 사실 요셉과 마리아는 앞서 32절에 이방을 비추는 빛에 대한 시므온의 찬양을 들은 후에 33절을 보시면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겼다고 하죠. 34절, 35절에 예수님의 순환으로 인한 마리아의 아픔에 대한 말씀도 당시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이었습니다. 본인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말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이와 같은 찬송과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더욱 교만해지거나 더욱 마음이 들뜨거나 그렇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 마음의 찔림이 있을까, 고통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불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오늘 앞서 22절 말씀대로 모세의 법대로, 22절의 모세의 법대로, 23절의 주의 율법에 쓴바,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27절에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리고 3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이처럼 오늘 본문이 다섯 차례나 반복해서 말하듯이 그들은 그저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신실하게 살아갔을 뿐입니다. 이 새로운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거나 불안하게 만들거나 들뜨게 만들지 않았죠. 그는 늘 하던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인생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신실하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에 오늘 누가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다 같이 4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마리아와 요셉 부부의 신실한 일상 속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갔는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과 함께 그들의 가정 위에 머무는 것이죠.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신실한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시몬과 안나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에 이처럼 각자 자신이 맡은 사명을 따라 그 자리에서 신실한 가정을 일구고 또 신실하게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것을 통해 누가는 아마도 데오빌로에게 동일하게 그 믿음의 가정을 잘 지켜나가고 세워나가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경건한 일상을 잘 지켜나가라고 독려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들과 같이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요셉과 마리아 부부처럼 우리는 때때로 연약하고 가난할 수 있지만 말씀대로 실천하며 기도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일상을 잘 지켜나가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과 저의 일상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